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나란 말싸미 뒹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학창시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1443년 한글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동에 있는 광흥사요. 그 광흥사 아십니까? 거기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관여했던 학조대사가 거처하시던 곳인데요. 이 학조대사는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 창제를 하신 신미대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지요. 이 광흥사, 그 불상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때 당시 전영필 선생이 한다름에 달려갔다고 하지요. 보통 많은 돈이 아닙니다. 보자기에 잔뜩 돈을 사들고 가서 마침내 이 책을 삽니다. 이 전영필 선생 하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간송미술관 그것에 우리의 그 숱한 문화재들을 수집하시고 보존하셨던 참으로 귀하신 우리들의 어른 아니십니까? 이분께서요. 물론 당신이 갖고 계시는 재정적인 풍요로움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민족의 문화와 또 어를 지키기 위한 곳에 썼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존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로 안동으로 달려갔는데 그 책을 판매하겠다고 한 사람이 김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김태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구입할 때 그 책에 제대로 된 값을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상대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제시하는 가격에 무조건 10배의 돈을 얹어줍니다. 그 액수가요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11,000원입니다. 11,000원 하면 좀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서울 시내 즉 사대문 안 하면은 지금 강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대문 안에서 큰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하던 시절입니다. 이것을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책값 1,000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로 얹어가지고 10,000원을 더하니까 11,000원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급이죠. 돈 액수로 감히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우리 전영필 선생께서 구입하신 걸 겁니다. 얼마나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이 자긍심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명감 같은 걸 느끼셨는지. 그러다가 1950년 6.25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다 많은 그 문화재가 있었어요. 간송문화 미술관에. 그런데 다 제껴놓고 훈민정음 해례본만 가슴에 품고 피난길에 올랐다죠. 이렇게 지켜낸 훈민정음입니다. 이것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죠. 그러다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켜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영필 선생이 남기신 훈민정음 해례본 다는 아니래도 그 주요 대목 살펴볼까요?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을 모아서 당신께서 이 세종대왕께서요 국정을 논의하고 그 안에 싱크탱크죠. 그것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집현전이라고 했죠. 이 집현전을 대표해서 정인지 선생이 이 글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신 정인지는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 조아려 삼가하십니다. 세상에 천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이치에 맞는 글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기후와 토질이 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말소리의 기운도 또한 이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요컨대 글자란 모두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여 같이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 글자를 만들었는데 관청과 민간에서는 이제까지도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어서 사용하므로 어떤 것은 어색하고 어떤 것은 우리말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비단 속되고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말을 적는 데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통달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요 가만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지간에 있는 이치에 맞는 소리와 그 글자라고 하는 상호성입니다. 흔히 우리 한글을 표음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 속에 우주간에 있는 다시 얘기해 우리 생명이 담겨 있어야죠.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대화함에 그것이 글자화되는 것. 다시 하면 여러분도 이렇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뜻을 전달하는 거죠.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 의미는 글이라고 하는 형상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원리가 무척이나 우주론적이고 철학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이 토양에 맞춰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반영됐다는 거죠. 그것을 특히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 설총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두 글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두 글자로 만들어진 노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향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향가 뭐 한 편 한 편을 감상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향가의 기록이 이두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정인지 선생이 말씀하다시피요. 세종대왕 당시까지도 이것을 빌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할까요? 이미 있었던 한글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갑자기 솟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어져온 것 속에서 드러냈다는 뜻이죠. 우리 주제에 맞춰서 본다면요. 잠재되어 있던 붓다 파워를 형상화한 겁니다. 갖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 체계적이든 아니든 간에 쓰고 있던 겁니다.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다음을 좀 더 읽어볼까요? 1443년 개해년입니다.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비로소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우수성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이를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로서 한문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서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즉 법정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가의 율료가 고르게 되며 요즘 얘기하는 리듬이라든가 많은 것들이라든가 악보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어떤 경우라도 이르러 동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뿌듯하지요? 뿌듯하지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글자화할 수 있다. 이런 문자 가진 민족이 있을까요? 제가 알건대는요. 제가 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한글을 따라올 수 있는 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여담인데 외국어 잘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요. 해외에 있는 어떠한 그 어느 나라의 언어든 그것이 영어가 됐든 독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그 다 한글로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은 만국 공통의 기본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자, 그 얘기는 뭐 언어학자들의 평가를 놔두고요. 이렇게 엄청난 세계가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랐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있죠. 한글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리에서 말이죠. 굳이 영어로만 된 간판이 널려져 있어요. 물론 해외 기업 간판은 예외로 합시다. 예를 들면 애플 스토어라든가 스타벅스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 기업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업체 이름, 일반 사기업은 좀 놔두기로 하고요. 심지어요. 관공서 로고나 표까지도 이게 다 영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어가 맞는지 그런지 전 판단하기가 그런데 예를 들면 길에만 나가보시면 I love Seoul, 뭐 only 제주, 부산 is good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죠. 보면서도 그게 뭐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꼭 영어로 써야 돼요. 일반화된 거. 그럴까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더 어필할까요? 저도 벌써 이 영어로를 쓰고 있네요. 어필. 심함은요. 아예 차림표나 각종 문구 사이에도 영어로 써진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식당 가보셨어요? 어느 대형 카페에 들어간 손님이요. 그 카페에 들어가서 뭔가를 마시거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림표를 쭉 훑어봅니다. 근데 보니까 제목부터가 차림표도 아니고 이제 메뉴판이겠죠. 메뉴. 메뉴를 보는데 도저히 듣도 보도 못한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그분이 딱 보니까 그 써 있는 글자가 뭐냐면요. 영어 알파벳이에요. MSGR. 어떻게? 금방 아시겠습니까? 뭘 알아야지 먹든 마시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겠죠. MSGR이 뭐요? 내가 알아야지 이거 시킬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정호분이 경멸의 눈초리를 쳐다보더랍니다. 아, 그것도 모르세요?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 MSGR.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뭐 예를 들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한글이 사라진 안내판이나 이 차림표 널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보도되는 걸 보니까 점점 더 확산 중이고 그것이 일반적이라네요. 어떠세요? 요즘 젊은이들 말투로 얘기하면 헐이죠. 헐. 아이고 이거 기가 막혀. 물론 말입니다. 외국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그 간판이 걸린 것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로 말하고 생각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결국 가장 많은 이용자는 분명히 한국인이겠죠? 그렇다면은 한국어하고 영어를 병기해서 표기해도 이게 참 시원찮을 텐데 영어로만 차림표를 쓴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일종의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법적 행위라고 봐요. 강요죠. 더 웃기는 건요. 일설에 보니까 그렇게 영어로만 간판이나 차림표를 갖다 적은 그 사장이나 또는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척 그 언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외국 손님이 오잖아요. 외국 손님이 와서 영어로 말하면요. 번역기 없이는 또 못 알아듣는다네.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너는 말해라. 나는 못 듣는다. 그런데 꼭 영자를 통해서 표현한다. 뭐 영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말이죠. 그 좋은 한글이라고 아까 정인지 선생께서도 뭐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찬탄하고 있던 것을 다 대팽기치고 영어. 영어라고 하는 도저히 발음도요 일정치가 않아요. 난 그 영어 문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보면 희한하던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어떤 테이지가 또 티지로 읽힐 때도 있고 하여튼 희한해요. 자기네 멋대로다가만 불규칙이 너무 많은데 이거가 마치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 뿐입니까? 이것이 글로서 등장하는 모습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책에 보면 그 외국어로 만들어진 창작물, 소설이나 무슨 뭐 많은 학술서적들이 있죠. 이때 한국어 번역으로 읽으면 또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더라고요. 외국어 자체가 원본이니까 우월하다나요.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그 우습게 그 광경이 떠오릅니다. 아, 제 학창 시절에 그 지하철을 타면요. 그 대학생 차림으로 남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꼭 책 바깥쪽으로 다 꼭 영어가 보여요. 특정 잡지입니다만 무슨 뭐 타임, 뉴스위크 또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꼭 겉에다가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짓궂은 마음에 한 여학생한테 물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좀 읽어주세요. 나 궁금해 죽겠는데. 그랬더니 도망가더만.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뒷전이고 당연하다고 보고 뭔가 이쪽에 그 뭐랄까 사대주의적이라고 할까요? 그 못난 마음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얼마나 우수한지는 그만두고 그래도 영어를 하든 불어를 하든 이런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어떤 그 존재감이 더 나온다고 하기는 착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말이죠. 시골길을 가는데요. 기가 막힌 글자들이 눈에 옵니다. 시골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무슨 무슨 면 무슨 무슨 리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디 명소가 있나 가보면 상당수의 이름들이요. 이것도 또 희한한 이름이에요. 무슨 에코빌리지, 샹티엥. 무슨 뭐 자기가 영어를 불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말한 사람은 그걸 보고서 누군가가 들으라는 얘기인데 듣는 사람이 그걸 알려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될까요? 무슨 뭐 생태마을이라고 표현하든 무슨 뭐 여기는 뭐 아주 그 사람들한테 공기 좋은 곳이라고 하든 그 한 외국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찌개를 먹는데요. 시계를 먹다 보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뭐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어요. 뜨뜻한 찌개 얼큰합니다. 그걸 하나를 딱 들이키게 되면 아 시원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시원하다는 게 뭐냐 그래갖고 한번 먹어보라 그랬더니 아 시원하다 그랬더니 속았다 그러더라고. 시원하다 도저히 전 지금도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시원하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게다가 말이죠. 사람들 보통 쓰는데 이게 글로 쓸 때 보면은요. 띄어쓰기라는 거. 이거 기가 막히죠. 우리 예전에 이런 농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이게 요즘은 흔히 이걸 아재 개그라고 표현하던데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이거 띄어쓰기를 안 하면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인데 붙였으면 그냥 이상한 뜻으로 이게 와전이 된다는 걸 옛날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고서 참 딴 거 아니고 그 글자에 하나 꽂혔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뭐 제 기억이 다 잘 안 납니다만은 한때 인터넷 검색 1위로 올라간 글자가 있답니다. 그게 뭐야 하고서 좀 궁금해서 저도 이제 클릭을 해봤죠. 딱 보니까 이 어느 때 이제 공휴일이 사흘을 내리 공휴일이 됩니다라는 공지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흘을 검색을 한 겁니다. 왜? 사흘을 4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말 그것보다는 어떻게 혓바닥을 찢어서라도 영어 원어 발음을 해보겠다고 하는 몸부림 뭔가 이게 좀 격이 안 맞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만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까지도 잘 썼고 대부분의 분들은 물론 그렇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만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출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40살입니다. 50살입니다. 이렇게 해왔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40살입니다. 50살입니다. 자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요. 살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뚱뚱하냐고 저요. 이게 기수와 서수도 없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삶의 표현이 말과 그것이 형상화된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미 한글에서 다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아까 정인지 선생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 소리, 하계 울음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도 다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그 뭡니까 어떤 특정 언어 특히 영어가 어떻고 무슨 뭐 이런 거죠. 우리들이 감탄사 나오면 야 와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와우 그래야지 되고 뭐 우리들이 뭐 서로들 만나서도 무슨 뭐 그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그 무슨 마주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위대한 우리들의 진짜 생명유산이라고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 모둠살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공유된 위대한 유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고 또는 천시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모독이죠. 사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어도요 쓰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한글이라고 하는 멋있는 귀자를 갖고 있다. 그러고서는 또 영어로 돌아갑니다. 또 무슨 뭐 일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대다수의 그 상당수의 그 피동형의 글자들 있잖아요. 뭐 하여졌느니라. 이건 뭐예요? 일어를 갖다 직역한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오염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건 뭐 탈바꿔서 일어가 우리한테 일어가 되는 이런 입장을 보죠. 그러다 보면 그 심성까지 바뀌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것까지도 말이 지배를 하거든요. 혹시 영화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요. 황산벌 하면 여러분들 계백장군 같고 결사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봤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은 그거였어요. 그 백제에서요. 백제군이 쳐들어와서 김유신 즉 신라군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백제군에서 서로 신호를 합니다. 어떻게 신호를 합니다? 거시기. 거시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다 응 하면서 이제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걸 신라의 첩자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김유신 장군한테 보고를 하죠. 저기서는 거시기에서 거시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모들을 모아놓고 구술 회의를 하죠. 야 지금 기밀을 알아봤는데 이것을 풀 수가 없다. 요즘 얘기하는 암호를 풀어야 되겠지. 그래갖고 머리 좋은 사람들 모아다가 이제 거시기는 무엇이냐라는 걸 토의하는 장면에 제가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거시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거시기 하시죠. 자, 옛 이야기 하나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자기는 왜 이렇게 보기 지지리도 없나 한탄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하러 다니다 산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을 만납니다.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산신의 모습이죠. 허연 수염에 이렇게 아주 인자하시지만 그 비범치한 아주 대단하신 그런 분이죠. 그분을 만나갖고 이 나무꾼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산신이 사시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을 쳐다봤는데요. 거기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복주머니예요. 이 복주머니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죠. 할아버지, 저 복주머니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마침 글을 알기에 그 글을 읽는구나. 저기 벽에 걸려 있는 것들은 모두 복주머니다. 그런데 장차 태어날 사람이 가지고 나갈 복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무꾼은 명상이 자기가 복이 없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해요. 저는 복주머니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은 없지. 왜? 태어날 사람이 가져갈 복주머니니까. 이 복주머니가 그지? 그러면서 한 복주머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봐라. 이름이 김석순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느냐? 어이구, 혹시 듣는 분 중에 김석순 씨 계세요? 김석순의 복주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왈, 장차 김석순이가 태어나면 부자로 잘 산다는 복주머니다. 그 사람은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될 것이다. 아, 이 소리 듣고 나니까 이 나무꾼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 누구는 조선 갑부고 누구는 조선 가난뱅이요? 아, 산신령한테 그 불공평합니다. 그 석순이는 복이 많아서 제가 좀 떼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즉 산신이죠. 글쎄다. 하지만 네가 남의 복을 가져가서 그 차복, 복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남의 복을 가져가서 그 복을 빌려 감사하지 않고 네 욕심만 채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복을 못 가질 놈이 복을 가지면 죄만 짓게 되느니라. 자격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마침내 사고를 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을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가지면 그 복은 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위만 높으려고 하거나 또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 배부를 부리려고 했는데 그 나중에 그 후과가 어떻게 오는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빨리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이 남의 복을 가지는 이 차복을 고마워하면서 살다가 좋은 일을 살고 있다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석순이가 나타나면요, 고스란히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동안만이라도 제가 잘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감동받았나 봐요. 응, 그래. 그런 마음이라면 석순의 복 반을 떼어서 주지. 그러면서 예따, 어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도중에 그 마음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아이고 이거 장땡 아닙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복은 받아서 쓰는 겁니다. 보다 받아서 쓰는 거예요. 흔히 이건 내 복이야 자기 거라 그러는데 아니죠.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자, 이 나무꾼 얘기로 돌아가서 나무꾼이 말이에요.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야, 이 할아버지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전과 다르게 점점 잘 삽니다. 그 사람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놓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장애지고 나가면 모두 다 잘 팔려요. 그러니까 죽을 새가 없어. 끝없는 공급과 끝없는 수요가 창출됐던 거죠. 하루하루 형편이 좋아지죠. 몇십 년이 갔습니다. 어땠까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였습니다. 나라에 난리가 크게 났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면 피란민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내외가요, 그의 집에 들어와서 그 집 앞에 있던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노비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들은 아들, 딸 여러 남매 두고 피란 가자니까 무척 힘이 듭니다. 며칠 자고 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전을 지키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야 좋기는 한데 주인 영감께 먼저 사려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뭐 좋지. 많은 식구가 달리 다른 곳으로 가면 고생이 막심할 거야. 내가 여기 논 선호마지기 띄워줄 테니까 남자는 바깥일하고 여자는 집안일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보자. 자기 논도 붙이고 또 곁들여서 짬이 나면 우리 집일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피난민네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난민네는요, 무척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애가 들어섰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애가 들어서고 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 주인 어른도 좋은 분이고 이 집 산세도 참 좋다. 저기 저 산에서 흘러내린 맥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떡 버티고 있네 그려. 그 바위가 복바위인가 보네. 그런데 말이야, 그나저나 우리 아기 이름 뭐라고 짓지? 아내가 듣더니요, 지금 당신 복바위라 그랬잖아. 복바위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 유식해요. 응, 복바위라. 그렇지, 바위는 바위인데 저 산세로부터 순하게 내려온 맥이 있어.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짓까? 돌석자, 순할순자, 김석순이라고 짓지 뭐. 그래갖고 마침내 김석순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문 앞을 지나고 있던 주인 영감이 이 내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보통 분이에요. 산신령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석순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즉시에 빌렸던 그 복을 다 주리라. 그러고 나서 부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김석순이 바로 복의 주인이니까 그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내외는 깜짝 놀랐죠. 주인 영감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아기를 내 아들처럼 생각할 테니까 여기서 함께 사세요. 그래서 그들 두 가정은 서로 서로 잘 살게 되었다나요. 예, 어차피 산다는 건 온통 빌려서 사는 겁니다. 몸뚱이부터 생각, 지식, 모든 것 다 빌렸죠.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때 이 선비들은요, 정자를 지어놓고 뭐를 받느냐, 차경이라고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까도 차복이라 그랬죠. 복을 빌어온다. 정자에서 창틀을 통해서 경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디 사진틀 같이 이렇게 문틀이 되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경치가 방 안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차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치를 빌어서 그 경치를 감상합니다. 경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아야 별을 땄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 그 만남이 바로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뭘 망설이겠습니까? 한글을 비롯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붓다파워 이제 거침없이 드러냅시다. 이렇게 붓다파워의 주인공 되어서 나아가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빌려 쓰는 붓다파워를 한껏 누리다가 인연짓는 사랑과 사업과 일에 나눌 일이죠. 오늘도 살려짐에 맡기니 무한히 솟는 생명력 항상 새롭습니다. 자, 붓다파워 여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